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요. 먼저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과 그리고 15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리고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말하는 자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생명의 힘을 얻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사는 생명의 그 본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 우리의 심령을 맡겨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024년도 거의 다 가나 싶습니다. 벌써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한 달만 지나면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감사에 고백할 내용이 있는가.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올 한 해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별로 그렇게 감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무엇 하나라도 감사하는 그런 그 나의 감동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구나 많은 분들이 쉬지 않고 열심히 사시죠. 그래서 열심히 산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뭐 크게 부족한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또 칭찬도 해주고 또 인정도 해주는데 근데 막상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 뭐 그렇게 크게 가치 있는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느낀다면 이미 내 삶에 주신 소명, 본분, 그리고 내 삶에 주신 뭐 가족이나 교회나 기타 여러 우리 환경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의미 있다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가족이나 어떤 뭐 내가 가지고 이제 맺고 있는 어떤 관계들, 이런 관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참 감사하긴 한데 그렇게 특별히 감사한다라는 그런 감정이 잘 안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그 비밀을 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가깝고 아주 내게는 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데 정작 정말 깊이 파고들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축복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이 많이 심겨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제가 많이 강조하고 또 소개하는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미치료학의 창시자이고 또 정신과 의사셨던 분이 있죠. 그분의 상담 사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노신, 제가 영어로 그냥 쭉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해서 제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영어로 그냥 스토리를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이 편하시면 그냥 제 말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빅터 프랭클을 찾아온 노신사 이야기가 있는데 이 노신사는 아주 자기가 극진히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로 이제 먼저 보낸 겁니다. 그리고서도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이 슬픔이 도무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극복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찾아온 거죠. 프랭클 박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애도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게 도무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의 시기도 또 많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신사가 격분해서 찾아왔대요.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내가 정말 아내보다 먼저 죽었어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홀로 남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겪는 이 고통 너무 잔인하고 그리고 아파서 나의 삶은 정말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이거 살 이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프랭클 박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상상이 되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힘이 드실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 선생님이 먼저 죽고 아내분이 살아서 선생님을 먼저 보낸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해서 내 앞에 앉아서 이렇게 날마다 울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어떠실까요? 어떤 느낌이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권면을 드렸답니다. 이 말을 던졌더니 노신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건 지금 이 상황보다 훨씬 더 끔찍하네요. 이 고통은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나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다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팔로우업을 하니까 이제 이분이 정말 새 삶을 살고 있더라는 그런 정말 아주 성공적인 이제 상담 사례를 이제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또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고 그리고 또 좋은 환경이 내게 주어졌어도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가 어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아무리 나쁜 일이 있고 아무리 나쁜 상황이 닥쳐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사람의 이 이율배반적인 이 모습 우리가 좀 인정하실 수 있겠죠. 이때 우리는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나의 살아갈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곤 하는 것이죠. 이 작은 감사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나의 삶이 반전되는 그런 경험담은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죠. 내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이제 감사를 통해서 한번 그런 전환점의 계기를 동기부여를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 있었다고 하니까 남녀 다 합쳐서 뭐 아이들도 합쳐서 한 2만 명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주 큰 무리죠. 예수님 따라와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병도 고쳐주시고 하니까 이제 관심이 이제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식사 때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주님 저 우리 배고픕니다라고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제자 빌립에게 이런 말씀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제 빌립을 시험해 보신 겁니다. 주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입니까? 라는 답을 했으면 아주 좋았을 뻔했는데 또 그렇게 답을 했어도 굉장히 놀랄만한 거죠.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빌립은 역시 자기가 살던 대로 해오던 대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뭐 팥빵 하나라도 먹으려면 지금 한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가 200일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돈이죠. 노동자 연봉의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돈이 필요한데요.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겠는데요. 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듣고 있던 안드레가 근데 우리한테 이 보리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는 있습니다만 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는 이제 당신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앉게 하자. 풀밭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빵을 이제 들고서는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기도가 아니고 식기도입니다. 아주 평범한 식기도. 아주 또 짧았겠죠? 단순했을 것이고요.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뭐 요만큼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양식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겠죠.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과 이제 안드레처럼 사람 수를 세고 뭐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니 뭐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부족하니 뭐 이런 계산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잘못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예수님은 무언가 당신이 의도하신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빌립과 안드레와 이야기를 나누시기 전까지 이 많이 모인 무리들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또는 뭐 좀 더 넓게 상상을 해본다면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교통, 교류, 교제가 풍성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막 경험하면서 지금 기뻐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배고프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식사 때가 됐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식사를 뭔가를 겨냥을 하시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 거죠.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내가 이 땅에 임하게 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영적으로 교통이 충만하고 교제가 풍성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육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만족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나라이다. 말하자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위, 데몬스트레이션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따로, 육적인 것 따로 이렇게 있는 삶이 아니고 영적인, 육적인 이런 그 차원에 부요한 어떠한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싶으셨던 바로 그런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감사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식기도, 평범하고 그리고 우리 늘 하는 너무나도 쉬운 그 기도, 그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제 맛있는 음식을 엄청 차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먼저 먹고 시작할까요?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정말 먹고 시작할 뻔했는데 그럼 너무 혼동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참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먹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먹는 것만 중요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양식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육적 양식도 중요하고 영적 양식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변치 않는 원리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변치 않는 이 원리, 사람에게는 영적인 충만 그리고 육적인 부요함 다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시고 지금 시현, 데몬스트레이션 하실 때 예수님의 트리거는 무엇이었습니까? 감사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기도 하실 때 꼭 잊지 않고 하시는 게 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가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났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씹는 거를 잠깐이라도 멈추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제가 종종 사용한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식기도 드리는 거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는 소중합니다. 내가 어떠한 뭐 상황 속에서 밀리고 쫓기고 조급한 마음에서 잠깐 잊어버렸다가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러고 올 때 야, 넌 지금 오냐?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그래, 나랑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반가워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뭐 이 표현이 기도일 수도 있고 고백일 수도 있고 나의 행동일 수도 있고 나의 몸짓 뭐 표정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그 의미를 제가 이 감사 기도를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15장 5절에서 읽으신 것처럼 사람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예수님이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서로 머물렀다. Mutual dwell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호 거주. 자, 이 상호 거주가 되어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약속이세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많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조금 전에 그 오병이어 기적에서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나의 삶에 채워지는 영적, 육적 부요함입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 보았죠. 육적, 영적 세계의 만남 속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것을 말해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면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통.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앙을 가진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영적인 세계는 늘 완전하지. 그 세계는 뭐 누가 범접할 수 없고 그 세계는 너무나 고귀하지.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적 세계는 결핍되어 있고 그리고 찌그러져 있고 잘 안 맞는 것 같고 왜곡되어 있고 부서져 있고 한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니까요. 정말 그 완벽 추구하는 거 안 좋은 그런 우리의 습성인데도 계속 완벽을 추구하니까 그런 것만 또 눈에 보이죠. 근데 제가 서두에서 소개했던 그 노신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삶이 더 이상 처참해질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아름답고 선한 것이 눈앞에 있어도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거야. 나의 현실은 이미 버려졌어. 망가졌어. 난 이 고통이 있는 이런 한 해는 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쓰레기 같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던 노신사가 아, 아내가 당할 고통을 미리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 고통은 내가 겪는 게 더 감사한 것이네 하고 그 감사의 포인트로 전환하는 즉시 자기의 삶 전체가 달라졌다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먹는 음식도 의미가 있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의미가 있어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나를 또 위로해주고 또 아껴주고 했던 지금까지 나를 기다려주었던 또 많은 친구들, 교회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의 육적인 세계도 살아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이런 하나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모든 것이 다 긍정입니다. 자기에게. 이런 긍정의 삶을 얻은 것을 믿고 그리고 그것에 또한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선한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삶입니다. 내가 뭔가 좋은 게 주어져서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럼 물론 당연히 그것도 좋은 인생이죠. 그 좋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인생, good life, 뭡니까? 내가 그냥 뭐 좋은 거 있을 때는 잠깐 좋아했다가 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싫어하고 뭐 그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좋은 인생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나도 좋은 인생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영적, 육적인 이런 그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는 바로 이 계기가 당신의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분명히 보게 되면 그러면 아, 이것은 그냥 특별하고 어떤 경이로운 계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평범하게 널려져 있구나. 그냥 뿌려져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향한 작은 감사도 그 하나가 진심으로 일어날 때 나를 영적, 육적 차원으로 하나 되게 해준다. 묶어준다. 그것도 부요한 영적, 육적 세계 안에서 나를 세워준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good life,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더 감사할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주보 글에서 박목월 시인,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그 작가들을 보면 다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후기에 가보면은 기독교적인 색채가 띄어져 있는 글과 고백과 감사 그리고 기도를 많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곤 합니다. 박경리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도 노년에 마지막 작품으로 남겨주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어서 홀가분하다인가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도 보면은 시가 이제 열거되어 있습니다. 시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시에도 보면은 기독교적인 그런 정말 고백과 감사를 담은 그 시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아, 이 문학가들은 또 신앙에 접근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랑 조금 다르네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 또 폭을 좀 넓힐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박목월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나의 미소도 나의 눈물도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선물 주셨으니까. 그 이분이 지금 고백하는 이 믿음의 내용이 그냥 미소가 미소에서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눈물이 눈물에서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뭔가 내게 미소가 있게 한 어떤 사건, 그곳으로부터 번져나가는 나의 영적인 또 내면적인 어떤 부요함, 또는 나의 눈물, 아파서 흘린 눈물이었지만 그 눈물이 나를 이토록 크고 넓은 사람으로 확장을 시켜주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그런 경이로운 감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주신 오늘 한 번의 미소, 또는 내가 아파서 흘린 나의 작은 눈물 하나라도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계기가 되는가를 살펴볼 때, 아, 주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가꾸어 나가시고 이런 수준으로 올려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인생, good life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제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정말 주님처럼 소중한 분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라는 감정은 아마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에게서 가장 강하고 다양하고, 그죠? 종종 나타나는 아주 고귀한 긍정의 감정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까치 발을 이렇게 싸매주면 와서 또 뭐, 보답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까치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물론 동물들도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면 동물들이 이제 저한테 데몬스트레이션 할까봐 그렇게 함부로 말은 못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다양하고 강렬하게 감사할 수 있는 존재는 없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할 때 더 감사합니까? 내가 감사를 받을 때 더 감사합니까? 그죠? 나는 아무래도 감사를 받을 때 더 고귀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착각입니다. 저는 그 착각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감사를 받아야 더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우위에 서겠다라는 그런 나의 욕구가 깔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계속 감사하는 인생이 복된 것인데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해야지 그러면 감사가 막 나오나요? 그쵸? 억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기 지금 많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무엇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무엇이 계기가 되어야 될까? 그것은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왜 살지? 나는 무엇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지? 내게 주신 엄마, 아빠, 내게 주신 자녀들, 어떤 의미가 있지? 내게 주신 교회, 직장, 이 개인스빌이라는 사회,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자꾸 묻는 것입니다. 자, 물으면은 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답을 못 얻는다 할지라도 그 질문하는 그 삶의 모양새가 엄청나게 나의 삶을 진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하나를 발견했을 때,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구나. 내가 이것을 향해서 사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감사의 트리거를 당길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왜 계속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이게 뭐 싫고 무슨 뭐 실망이 되고 그래서 묻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교회 문턱을 섰을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를 묻는 것이죠. 식사를 할 때는 오늘 왜 나는 먹어야 사는 것일까 묻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왜 저 사람을 내 삶의 반경에다 두고 내가 보고 있어야 할 것인가 묻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막 특별하게 막 답을 막 어떤 엄청난 어떤 체계적인 말씀과 막 뭐 어떤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막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시는 적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보다는 좀 전에 언급해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 깔려 있는 그 많은 감사의 씨앗들 이런 것들이 하나가 탁 싹을 내면서 튀어오르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나의 삶이 반전된다라는 느낌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늘 들이시던 그 감사의 기도가 오병이어의 현장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육적인 차원을 부유하게 해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작은 감사의 기도 또는 감사의 고백, 표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영적, 육적인 부요함이 누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방향을 분명하게 보시고 그래 이것을 향해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씩 정진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님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거나 또는 어떤 경이로운 그런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허락해 주신 작은 감사의 씨앗들을 발견함으로써 또 그것을 또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합당한 선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늘 일러주시는 하루하루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나마 늘 드리고자 애쓰고 또 드리는 그 우리의 기도 그리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에 따라서 내가 한 가지 행동 또 하나의 표현, 말 이런 것들이 이웃에게로 흘러갈 때 내게 정말로 넘치게 되는 그 감사의 감정이 바로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감사의 그런 충만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영적, 육적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